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여 이 새벽에도 말씀 앞에 앉은 여기 모인 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원근 각처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몇 마디 해석할 힘을 종에게 주시고 또 듣고 받는 마음을 모두들에게 주셔서 다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뜻 이룸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남은 삶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주를 영화롭게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긍휼의 손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2장 모압 왕이 발람을 청한 내용입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청한 1절 보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요단 건너편이라는 표현은 요단 이편 혹은 요단 저편 어느 쪽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성경에 그렇게 또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요단 이편 그렇게 요단 건너편보다 요단 이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민수기 3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요단 이편 같은 표현인데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구약성경의 처음 다섯 권은 모세가 쓴 책들이며 민수기는 그가 요단 동편 모압 광야에 있었을 때 기록한 책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 요단 이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2절 보시다. 시보레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시보레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들, 아모리인들은 시온과 또 바산왕 옥도 다 아모리 사람들인데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들을 들었고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다고 말하며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5절 계속 보시다.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 보면 발람은 자신이 아람에서 동편 산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아람은 여기에 강변 부돌 강변은 유프라데 강이로구나, 유프라테스 강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인데, 아람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쪽에 땅이죠. 유프라테스의 그 지역을 아람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4절은 발람을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거기가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부르고, 예,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모압 땅에서 보면, 모압은 거기에 비하면 남쪽에 있는 것이니까, 먼 북동쪽에 유프라데 강 상류의 한 강변에 살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학자들은 발람의 고향인 부돌이라는 지역을 유프라데 강 상류인 하란, 우리가 하란은 잘 알죠. 하란이라는 곳 혹은 그 부근이라고 봅니다. 하란이든지 하란 부근의 어떤 지점이 부돌이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로서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물론 인류는 한 부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발람을 청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웃을 저주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그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런 선지자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방 선지자이지만은 말이죠. 7절 봅시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함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시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고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발람에게 임하셔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거절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성경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발람 선지자의 일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느 정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약간의 선지 사역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욥이 대표적 예이며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스라엘의 천부장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또 심지어 그랄왕 아비멜렉이나 애굽왕 바로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통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본문은 9절, 12절, 20절에 넘어와도 31절,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수를 사용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 거짓 이방인들이 하는 거짓된 신비주의 사술이라고 사술을 사용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발람에게는 선지자가 은금을 좋아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바른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에게 욕심도 있었고 또 잘못된 조언도 했다고 보입니다. 후에 발람이 죽임당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음행의 죄로 유혹하도록 조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5절 보십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레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발락은 다시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었다. 그렇게 돼. 그는 발람에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발락의 제안은 발람의 관심을 끌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기를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 옳은 생각을 하고 있죠. 발람의 마음에는 바른 생각도 이처럼 있었으나 물질과 세상 권세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발락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밤에 또 머물라고 그 밤에 그 보낸 사자들을 하룻밤을 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무엇을 더하는 말씀이 있는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보고 우리가 전체 문맥을 보면 내가 가보려면 가보라 하는 이런 뜻처럼 보입니다. 21절 계속 보시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낙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가라고 했지만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고 가려면 가봐라. 그러니까 진노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그의 대적자로 그의 대적자로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게 여호와의 사자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었죠. 께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혹은 서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셨고, 전부 우리말에는 존칭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어떻겠는가.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께서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서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였는데 그가 행함을 인해 본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의 대적자로 길에 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그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신 것을 보았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갔고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좌우에 담에 발람의 발을 비비어 상하게 했고 마침내 발람 밑에 엎드렸습니다. 발람은 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28절 계속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와 신기하네요.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깜짝 놀랐겠죠. 나귀가 말을 하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나귀 입을 여소서, 나귀의 입을 여소서 발람에게 말하게 하셨다. 나귀가 말을 한 것은 이 경우 외에는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상한 때에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게도 하실 수 있구나. 31절 계속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34절 여쭤보십시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는 높임말을 썼네요.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다.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소스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함께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우양을 잡아 제사 드렸고 그 일부를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귀족들에게 보내었더라. 아마 원문의 뜻은 그 같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우양을 잡아 제사 드렸고 그 일부를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에게 보내었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발람에게는 분명히 바른 생각도 있었으나 세상적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권세에 대한 욕심.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모압왕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먼 친척 관계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먼 친척 관계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다니. 우리는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웃 사랑은 기본적인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외에는 하나님의 원수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탄원하지만 오 주님 저 악을 막아주소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만 답답해서 그러고 둘째로 발람은 모압왕 발락이 보낸 귀족들을 따라 모압으로 가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도 안 되었으나 그 속에 발람의 속에 물질적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두 번째 찾아온 자들에게 그런 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뭘 알아본다는 것입니까? 이미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단호히 거절하고 가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또 혹시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은 속에 들어있다고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쫓으며 그런 표현했어요. 발람의 길을 쫓으며 불의의 삯을 사랑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그러니까 발람은 그 속에 물질적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있으라 뭘 더하는지 보자 그리고 어떻게든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 세상의 염려와 돈 사랑과 쾌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사람이 세상 염려가 많으면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돈 사랑이 있으면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고 결국 불평불만하다가 망하게 되죠. 돈 사랑을 버려야 되고 쾌락 사랑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적 욕심, 물질적 욕심 때문에 실패했고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욕심을 버리고 성경에 교훈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 발람을 책망하셨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죠. 마귀를 통해 발람을 책망. 마귀는 하나님의 사자께서 손에 칼을 들고 발람의 길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고 그를 피하였습니다. 나귀의 눈을 열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다. 나귀가 그를 피하지 않았다면 발람은 그의 칼에, 하나님의 사자의 칼에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죽이지 않고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고 그러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만 말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지자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가서 뭐라고 예언을 하는지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까닭 없이 저주하는 악을 범치 말아야 하고 또 물질적 욕심을 품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꾸 가지 말라는 길로 가서 가지 말아야 되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이 분명하면 가지 말아야지 자꾸 아무쪼록 그 길로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의 물질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책망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줄 알고 바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의 뜻이 분명하게 성경에 많이 교훈되어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거라. 물질의 욕심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인생이 악하고 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온전한 성화, 온전한 성화를 주셔서 흠과 점 없이 주 앞에 서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 정결한 신부들이 되게 주여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